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샘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근면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나요?
네, 목사님.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계속 돌아보고 기도하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는 마음으로 더 깨어 있으려고 애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면서 저희 작은 자리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소중함으로써 공동체의 자리를 사랑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답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답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보명쌤이 5장 2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사도 바울은 왜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씀하나요?
재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진양쌤이 24장 42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한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재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성경이 강조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날과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읽어주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허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에게 멸망이 언제 어떻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홀연히 고통이 이르는 것과 같이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24장 37절과 28절을, 진양쌤이 24장 39절을 읽어주실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산의 고통과 같이 피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날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진양쌤이 5장 5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 빛과 낮의 자녀인 신자들에게 재림의 날은 어떻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날이 도적같이 덮칠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명쌤이 5장 7절과 8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요?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과 같이 어리석게 행해서는 안 되고 낮에 속한 자답게 깨어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에 군사적인 용어를 덧붙여 신자들이 어두움에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 녹록한 것이 아님을 배워줍니다. 자, 보명쌤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진양쌤이 2장 4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은 자기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고난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명쌤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읽어주실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말씀과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명쌤이 5장 10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진노에 이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피차 떡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신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자들은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진양쌤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시기와 때에 대해 오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규모 없이 일하지 않고 잘못된 결과만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을 오해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가볍게 생각하고 주어진 현재의 삶을 등한히 여기고 게으르며 무질서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여 문제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명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진양쌤이 5장 13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인정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신자들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진양쌤이 5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건교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규모 없는 자들을 건면하고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진양쌤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읽어주실까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하늘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신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진양쌤이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라.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라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진양쌤이 4장 9절과 10절을 읽어주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신자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에서 열심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만물의 마지막 때, 곧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일수록 세상을 등지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만큼 현재와 현실의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 삶은 복잡한 문제들로 얽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거나 멀리 있지 않고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척하거나 외면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우리의 뜻대로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지 고민하는 것뿐이라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결정할 때 대부분 누가 봐도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은 삶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싶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과 결정을 앞에 두고 신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뭔가요?
네, 그것은 삶의 어떤 선택과 결정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 가지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입니다. 인생의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한 그 길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진양쌤이 5장 24절을 읽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이 친히 신자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여 주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신자들을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과 26절을, 진양쌤이 5장 27절과 28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나요?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든 신자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라고 명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구체적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상 속에서도 이 길을 더 성실히 따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요?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막연한 종교적 기대가 아니라 지금의 삶 속에서 깨어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을 깊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실천하는 삶임을 깨닫게 깨주었던 말씀이고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작은 순종이라도 계속 쌓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싶다는 다짐도 가지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답게 어둡고 힘든 현실을 등지거나 외면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도 하고 특정한 대상을 많이 의존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이기에 사람을 의식하고 의존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의존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어떤 문제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제 생각엔 이런 권면이 있었다는 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있을 때는 신앙의 모습이 좋았다가 바울이 없어지자 신앙생활을 그전만큼 잘하지 못했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권위를 인정한 믿음의 지도자인 바울이 눈에 보이면 바울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거고 바울이 없으면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미성숙한 믿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건 신앙의 자립성이 부족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선 이런 모습을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뛰어넘어야만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지켜볼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없을 때는 공부를 하지 않거나 떠들거나 장난만 친다면 그 학생은 올바른 태도를 지닌 학생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맞아요. 지켜보는 선생님이 있건 없건 주어진 시간에 성실히 맡겨진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나를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변함없는 신앙의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건 올바른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앙의 초반에는 영적인 권위자나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지도자의 눈을 의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초신자 때에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수준에만 계속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사사 시대를 보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세워졌을 때는 사사의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는데 사사가 죽으면 여지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런 역사의 반복이 사사기에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의 한계와 문제점이 사사기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의 결국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타락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지금 우리가 나눈 내용이 영적인 지도자나 신앙 선배들의 권위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신앙의 선배나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질서 가운데서 충분히 인정하고 순종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그 지도자를 의지하거나 의식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훌륭하게 활약했다라고 해서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이 모세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불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사도들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었던 거죠. 사도들이 아무리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들의 사명은 성도들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사도들의 존재가 도리어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방해가 되게 만든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의식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면 영적인 지도자를 무시하거나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지도자의 말을 따르고 그들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되거나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의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인식이 분명해야 지도자가 있든 없든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북조선과 같이 신앙의 지도자가 눈에 띄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경우에는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북조선 성도님들처럼 목회자를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누가 곁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느냐라는 걸 묻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없는 자리, 누군가가 신앙을 점검해주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더 잘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점검해 보면서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북조선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나 다른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신앙을 점검받지 못하는 환경이다라고 해서 이 말씀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격려가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신앙으로 믿음을 잘 갖고 나가야 하실 겁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강건한 믿음을 이루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배웠던 게 기억났습니다. 제자가 되는 단계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신앙의 자립성이라고 배웠거든요. 신앙의 동역자나 지도자가 없는 척박한 선교지 같은 곳에서도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을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여전히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지니는 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이 첫 번째를 통과해야 그 다음으로 신앙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죄와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이끄는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성과 싸워서 승리를 해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한 위로나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한 번 지은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인지 아니면 은혜로 죄와 싸워서 이겨낸 경험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네요. 예전의 연약함이 시간이 오래도록 흘러도 그대로라면 믿음의 성장이 없었다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됐는지를 점검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는가였습니다.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일반적인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면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게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의식하는 믿음의 자세를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신앙의 자세를 코람데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믿으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코람데오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야겠네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 때문에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또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부활할 때까지의 삶의 자세를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 해석의 어려운 점일 겁니다.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어떤 내용은 역사적인 당시 배경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내용이겠네요.
맞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어디서나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에 이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남의 순간을 구원의 전부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제로 구원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사용됩니다. 거듭나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제로 구원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으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로 구원은 구원을 완성한 것, 부활의 영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거듭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죽어서 영화롭게 되는 모든 과정이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겠네요. 거듭남의 한순간만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구원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구원에 탈락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양쪽의 주장이 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의 신앙에 어떤 것이 잘 맞는지를 생각해서 따르되 너무 한쪽의 주장만을 받아들여서 논쟁적으로 들어가진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은 전문적인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양쪽을 균형 있게 받아들여서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 목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쪽이세요? 아니면 구원에도 탈락이 있다라는 쪽이세요?
저는 장로교층 목사이기 때문에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쪽입니다. 장로교 신학은 거듭남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언제나 동일한 성품이 있으시기에 한 번 택한 것을 취소하시거나 변화시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롯 유다와 같은 경우나 사울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거나 탈락된 게 아닌 건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착각을 가졌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구원에 관해 착각을 한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말씀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구원에 관해 착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진짜 신앙 모습은 살피지 않고 믿음이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도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점검을 하고 지속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을 잘 점검해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믿음이 확실하다고 구원을 점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점검하며 감격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러면 구원에 탈락이 있다는 입장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구원에 탈락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인간이 강력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절한 사람이요.
대표적으로 바로왕을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왕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 중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출애굽 때 행하신 열 가지의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을 안 보내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일 테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또 출애굽기의 말씀 중에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건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열 가지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도 하나님 믿기를 거절한 것이 분명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을 보면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죄악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본인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고 그 손을 거두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손 잡는 것을 거절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내 구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져서 죄악된 생활에 빠지게 되었다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게 아닌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의식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신앙과 구원에 관한 내용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마음에 확 꽂힌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부분인데요.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나 너희 모른다 라고 하는 부분이 소름돋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소위 선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사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 내면에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하는 삶을 과연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 나는 과연 그러고 있는가 정말 사람들의 칭찬 속에 그냥 끌려가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한 모습을 하고 살지는 않는가? 그런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 삶을 점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마음이 뜨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가끔 부서의 담임 목사님이 출장을 가시는 주일에는 일부러 늦게 나오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정말 영적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이 달라졌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도 받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런 속마음이 들여다보이는 행동을 한 것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이번에는 제 마음을 속이지 않고 제 시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죄를 대속하